오늘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1절로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4장은 노예 해방에 관한 얘기, 그리고 노예 해방을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 상태로 있던 바벨론군이 잠시 철수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먼저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때로 설교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감격해서,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진데, 하물며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다, 백성들이 끌려간다, 당신들이 포로가 된다, 어린아이들이 시체가 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무 감격 없이, 아무 감동 없이, 느낌 없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믿었던 성, 하나님이 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믿었던 성전이 다 불에 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 못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3, 4,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는 반드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왜 사로잡혀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리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요,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처참한 몰골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게 분향하게 될 것이다. 애통할 것이고 슬퍼하실 것이고 주여 주여 부를 것이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끔찍하게 이세벨 왕비처럼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그나마 추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첫 걸음은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수킬로미터에 걸쳐서 행군하는 모습이죠. 그 백성들이 어디로 달아납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건넙니까? 그런 그림으로 출애굽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으로 구원은 설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추격하던 애굽의 기마병들, 어떻게 기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다 빠져 죽습니까? 그들을 수장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심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과 심판은 연결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구원의 다음 페이지는 심판이에요. 자,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가나안 백성들의 심판, 그리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애굽 백성들의 심판, 장자를 다 잃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징벌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끔찍한 재앙, 모든 첫 태생, 모든 첫 아들이 죽는 끔찍한 징벌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앞은 애굽의 심판이요 뒤에는 가나안의 심판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될 소명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닮지 않는 것,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는 것, 가나안 백성들을 답습하지 않는 것, 그들의 타락과 음란을 뒤쫓지 않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이외에 더 이상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병장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한 가지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남유다 실패했습니다. 동일하게 음란해졌습니다. 산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꼭 같이 거짓말하고 꼭 같이 속이고 꼭 같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종을 정말 종을 종처럼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뭡니까? 애굽이나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애굽은 동일한 제국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애굽이나 가나안이거나 바벨론이거나. 가나안을 심판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제국의 손에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국 아닙니까? 제국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 노예로부터 일껏 구원받았지만은 자유민으로서의 자유민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또 끌려갔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뭐 부귀 영화나 무병장수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노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참 슬픈 일이죠. 6절,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이미 말이죠. 모든 게 다 점령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셋 성 남았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쪽에요. 남서쪽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 당시에 견고하게 지은 성읍들로서 남아있었던 마지막 성읍들입니다. 이제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니까 뭘 하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잠시 회개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게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잠시 노예 해방을 했다가 다시 그 노예 해방을 주었던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원래 전쟁이 다급해지면은 노예를 풀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라. 승리하면 너희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비로 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동족들을 전부 노비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노예로 살다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기껏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허락했더니 이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또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예배로 예를 들었던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을 따지고 그를 다시 문제 삼았다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악 중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노예 삼지 말아라, 또 노예를 잠시 종으로 삼더라도 7년째는 풀어주어라,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노예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종을 대우하는 법, 신명기 걸 한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12절 이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에게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지금 주어서 내 보내야 되는데 노예를 그렇게 안 보내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노예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면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다면 귀를 뚫어서 그에게 뭐 같이 있도록 해라. 이게 그 당시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대한 종에 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전쟁이 다급하니까 이제 고관들과 이제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줬다가 그러다간 다시 또 그들을 붙들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시대적 상황은 잠시 이런 일이 있었더니 애굽이 이게 잠시 이제 이스라엘을 후원하러 원군으로 잠시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는 것이죠.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잠시 애굽 군대를 상대하느라고 포위를 풀었던 사이에 곳에 또 이 노비들을 되잡아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적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지니라 했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놓아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 이때까지 이 제도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곧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일껏 자유민으로 풀어줬더니 그 자유민으로 풀어진 자기 동족들을 또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껏 약속하고 이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는데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노비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 종으로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노예로 삼았다.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란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동족 히브리인들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람을 부릴 때 그렇게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 지배 생활을 해봤지만은 지배를 받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을 입어서 이렇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예? 또 동남아에서나 어디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린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나그네처럼 돼야 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야말로 죄를 쌓는 길이에요. 독재 체제가 왜 나쁩니까? 자기 백성을 종처럼 부리기 때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전체주의 체제 독재를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17절 이하가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언약식을 맺은 것 아닙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간 것이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횃불 사이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긴 약속을 하나님이 죽음을 값으로 치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겁도 없이 송아지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잠시 풀어주었다가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레시들, 제사장들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풀어주었는데 그걸 다시 잡았지만 나는 다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주겠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로 불러 모았느냐?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예.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부르겠다. 이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게 되고 끔찍한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런 불편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야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궁극적인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건 특권이면서 또한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껏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우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하십시오. 그까진 명예나 인기로부터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상을 삼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부지기수로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불렀다면은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아뢰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송이 내 일생의 찬송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일생의 결단되게 해주옵소서. 일생의 삶의 준칙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엉뚱한 기회로 삼는 것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그대로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불태워야 할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일껏 풀어준 것들로부터 다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서 풀려났으면 돈으로 다시 묶이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서 풀려났으면 다시 권력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명예로부터 풀려났으면 명예에 다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몰려오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토록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을 값싼 것들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케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하셨사오니 이 자유의 기회, 이 자유의 가치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유민들을 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다시 풀려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드시 주 앞에서 자유함을 잃지 않기로 서명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